주님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육의 연약함 인하여서 주의 평강과 말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나 인간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 또한 빼앗길 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예배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나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나누어질 때에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마음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결단들을 삶의 자리로 이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0절 보겠습니다. 꽤 낯선 이에게 주의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대화가 끝난 이후 본문에서부터 34절까지는요 산 서기관과의 대화가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서기관과의 대화는 이제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이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그 이야기의 정황은 꽤나 각각의 이야기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요, 선한 그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도입하는 부분으로서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역시도 오늘 본문과 차이를 보여줍니다. 뒤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본문이 좀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상황을 함께 보았을 때에 그 속내까지는 알지 못한 터 아니었을까. 그래서 각자의 본 그 시선대로의 그 기록들이 있지 않겠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28절 말씀 보시면은요 중반까지 마가는 이리 기록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대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 있었을 때에 서기관이 그것을 가만히 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이 맞았던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나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이 끝난 후에 반응들이 그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그 논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놀라워했다라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 서기관이었던 듯 싶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예수께 대적했던 자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깊이 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게 서기관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서기 혹은 이제 글을 베껴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들 시대마다 맡은 일은 달랐지만 매우 전문 직종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직무일지를 기록하거나 혹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재정을 계산하여 그렇게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이제 어떤 왕권의 그러한 시대에서는 정부의 서기관이 되어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일하거나 군대 소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했던 사람인데요. 이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율법학자와 비슷한 위치로서 그렇게 역할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성경, 가톨릭 교회와 그렇게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에서는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율법학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율법학자의 이 서기관으로서의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저 사두개인들의 부활 없음에 대하여서 매우 적절하고 저들에게 신봉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부활이 있다라고 증명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아 저가 나의 궁금함들, 영적인 궁금함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정하고 또 정말로 궁금한 영적인 궁금함에 대하여서 그가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질책이나 어떤 견책의 말씀 주지 아니시고 그의 질문에 곧장 말씀으로 또 대답해 주신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정말 진실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오늘 보면 28절에서 하나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영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 특별히 주님께 맞섰던 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나열해드렸던 뭐 바리새인들을 위시로 한 사두개인들, 많은 서기관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이 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둔함들과 교만함들을 주님께서 누그러뜨리시고 저들도 깨닫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 그렇게 나누어 주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돌아선이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참 많은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한 사람, 결국 소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부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풍족한 자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꼭 굳이 물질로만 풍족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적으로 풍족하고 또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내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어 말씀하셨어도 결국 남은 자는 소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주의 사랑이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주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예수님 직접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의 말씀으로 돌이킨 사람은 실로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나는 그 적은 무리 가운데에 속할 수 있겠는가?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에 나는 다른 것 구했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말씀을 듣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간 자기가 정말로 영적으로 궁금했던 일 갖고 그가 예수께 나왔지요. 그리고 무엇을 묻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까 서기관들, 이 신약 시대에는 율법학자의 역할들 하고 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613개의 율법령이 있었습니다. 248개의 행하여야 할 규정령이 있었고요.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할 금지령, 총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잦은 논쟁이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이 613개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 되는 큰 계명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 잦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기관도 그러한 궁금증을 늘 안고 있었다가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듣고 나서, 주님, 저 선생이면, 저 주님이면 내 질문의 답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 30절에서 주님이 답 주시지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그리 답해 주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 주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영적인 궁금함, 탐구함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에게 곧장 답 주시던데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는 사두개인들에 맞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다면, 오늘 이 서기관 율법학자에게는 또 이에 맞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29절 30절에 나온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앞선 사두개인들 또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그 인생이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말씀으로 당신의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썼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럴 때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가장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 구절의 말씀 중 하나였는데 바로 쉐마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쉐마는 듣다 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쉐마는요,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세 구절의 그러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11장 13절과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과 41절.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였는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이 율법학자에게 답을 주신 것이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분 계시지 않으니까 그가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할 것을, 신명기 말씀과 오늘 예수님은 말씀의 선포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30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30절만 좀 다시 한번 읽죠. 30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율법학자가 이 서기관이 무엇을 물었습니까? 선생이시여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걸 지켜야 하는 어떤 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0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까? 룰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감정의 그러한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요 내 감정과 상황과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여서 지키고 지키지 말지의 그러한 부분이 아니지요. 서기관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명령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맨 말미에는 주 너의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30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 명령을 지킬까 말까 무엇이 가장 첫 번째인가 마지막인 것인가 그거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룰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인정하는가 거기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사랑하라의 헬라어는 아가페세이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미래의 시제,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또 다른 조건들이 붙지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고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다 비슷한 뜻 같습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 같은데 원문을 보면 조금씩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카르디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질 목숨, 힘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시작이 이 마음 카르디아입니다. 의지를 갖고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 누가 시켜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시켜서 다른 명령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의지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작정했을 때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무엇을 다하여입니까? 목숨을 다하여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숨의 헬라어는 푸시케인데요. 육체적인 생명력을 뜻합니다. 영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힘과 생명력을 뜻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내 힘, 온 생명력을 다하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대까지입니다.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너의 육신이 다할 때까지, 세상 살아가는 그 끝날까지 의지를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쉐마가 된 것이고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내가 오늘 하나님 그리 사랑하였으니 내일도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암송했던 것입니다. 일평생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겠습니까? 인내의 지속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탄합니까?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 꺾어놓으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이겨나가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마음이다,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 다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각오, 어떤 한순간의 각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시간적, 육체에 허락되어진 시간적 범위 안에서의 나의 결단과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입니다. 이스퀴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제 목숨을 다해는 푸시케, 육체적인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이 이스퀴스, 힘을 다해는 육체적인 것이든 영혼적인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총합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한 털도 빠짐없이 모아놓은 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내 평생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에 보면 페이스를 조절할 때도 있고 적당하게 할 때가 있죠. 그 경기를 마무리할 때까지의 어떤 그 경기력을 유지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페이스 조절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력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쳐 나간다라고 하였을 때 그는 전력의 힘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주신 매뉴얼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며 이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우리 잘 꺾이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새벽에 예배 이렇게 지켜가는 우리가 그거 정도 꺾일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평생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데에서도 크게 떠나지 않겠지요. 매일같이 주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의 곁 떠나는, 주님께로부터 평생토록 평생 안에서 멀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것이 자꾸 묵상되어졌습니다. 나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나는 내 힘과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세대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 세대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애쓰고 있다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깊이 묵상해 보며 말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대는 적당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또 속삭이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세대와 그러한 속삭임 중에서도 하나님 전력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을 다하면 주님 우리 바라보아 주실 줄로 믿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생각할 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인정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나의 삶에서 이 가장 큰 주님의 명령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깨닫는 한 서기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서기관만 예수께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그가 묻습니다. 주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외우는 쉐마의 가장 첫 번째 말씀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 법정, 법률을 그렇게 물어보셨지만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에게 지켜나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각각의 의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는 정말 전력을 다해 당신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내 마음속의 소리는 적당히 해도 그만큼 해도 된다 라고 말할 터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이 아님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이 새벽에 힘을 내어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당신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안고 나왔으니 주님께 간구할 때에 당신께서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과 가정과 생업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필요하고 행하셔야 할 일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